2017년도 한 해가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요. 근데 2017년도는 작년에도 그랬고 사실은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근데 2017년도에는 그 대형 사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대형 사건들이 많았고 상상하지 못했고 아니 예상은 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설마 했던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연재해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017년 한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이게 목록을 만들어 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 10월 5일자 타임즈에 그 주간지죠. 타임즈에 보니까 그 기자가 기자인지 아니면 칼럼니스트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2017년도에 이 사건을 도대체 I don't even know where to start. 어디서부터 이 목록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이 자연재해만 봐도 올해처럼 그렇게 허리케인 얘기 많이 해본 것도 사실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비, 얼마, 마리아, 뭐 호세, 뭐 이러면서 막 수많은 허리케인이 있는데 미국에서 30년 이상 산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허리케인 이름을 태풍 이야기는 많이 해봤어도 허리케인 이야기는 이렇게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살면서 그 호텔 앞에서 막 총기 사고가 있었던 것. 이거는 뭐저 멀리서 있었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스베가스 안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만 해도 동서 할것 없이 대도시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작은 도시에 이르기까지 총기 사고가 있었던 것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난주에는 한국에서는 포항에 지진이 나기도 했고요. 수많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로도 사회적인 문제들도 아직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고 남아 있고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미국과 한국만 그냥 놓고 본다면 그냥 뭐 보수, 진보, 보수 그러면서 이두 개가 나름대로 check and balance를 하면서 균형을 일으켜 갖고 미국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보수당과 그리고 진보를 따라가는 이 당이 그래도 어느 나름대로 check and balance를 했거든요. 균형을 맞춰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도저히 감을 못 잡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절망 상태예요. 그냥 절망에서 절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암담한 터널의 끝을 보이지 못, 볼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우리가 늘상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대서양을 건널 때에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에도 추위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근데 그해 봄이 되었을 때 완파노아기라고 하는 부족들이 찾아와서 인디안들이 찾아와서 씨를 줬고 먹을 것을 줬고 그래서 그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고 가을에 수확을 얻었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인디안들을 초대하다가 이웃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 파티를 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근데 저의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개구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궁금한 게 뭐냐면 그첫 해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 이후에 청교도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 그때가 11월 달이고 동북부 지방이라면 분명히 추웠을 텐데 그해 겨울에는 괜찮았을까? 분명히 그해 겨울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어떤 사람이 또 죽었을 거예요. 병 들어서 죽었을 거고, 뭐 풍토병, 뭐 이런 거로 몇 사람도 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인디언들과 함께 아름다운 식사를 했다. 해피 엔딩 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아유, 결혼했으니까 끝! 나 해방이다. 진짜 해방이세요? 이미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연락 오잖아요. 엄마 나 힘들어 이러고 오지를 않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괜히 쓸데없이 전화가 오면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좀 필요하다든가 뭐 이러면서 전화 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가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행복 시작이에요? 고생 끝이에요? 아니에요. 거기 갔더니 뭐 애들끼리 싸웠대더라. 뭐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다더라. 애가 어디 가서 전염병을 얻어갖고 왔대더라. 그러면서 문제의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가로 밀려오는 것처럼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느 그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한 마을에 젊은 아기 엄마가 있었는데 이 아기 엄마가 아기를 키우다가 아기가 죽었어요. 자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그 죽은 아이를 들쳐업고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하면 석가모니에게 찾아왔어요. 석가에게 찾아와서 내 아기를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석가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당신이 다닐 수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은 다 다녀봐라. 다 다녀봐서 그 마을에 죽음이 없는 마을, 슬픔이 없는 마을을 찾으면 그곳에 가서 흙을 좀 갖고 와라. 그 마을에 흙을 갖고 오면 그 흙으로 내 아이를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이 엄마가 돌아다녔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 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석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석가가 이야기를 해줬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죽음이 없었던 민족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었던 나라가 있습니까? 죽음이 없었던 마을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항상 죽음이 있었고 거기에는 항상 슬픔이 있었고 거기에는 항상 고통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난하니까 고통스럽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부자들은 고통이 없나요? 부자들은 걱정이 없습니까?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부자 나라는 부자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시편 20편의 배경이 그 고통 가운데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시편은 거의 모든 시편이 고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지금 겪고 있는 중에 그것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겪은 환란이든 어떤 환란이든 간에 그 고통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규와 같은 찬송과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 고통과 환란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그 과정을 겪고 온 거예요.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감사의 찬송이 바로 시편이기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구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생사를 판가름하는 긴장감이 도는 때에 쓴 시편으로서 여러 시편 중에서 가장 깊이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시편이다.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 없이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딱히 생각해 볼 만한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어려움이 크고 작음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장담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환난 날에 응답하소서. 그런데 이 시편은 배경이 좀 독특해요. 지금 다윗이 그 나라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닥쳐 있어요. 어쩌면 자기가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온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나가는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바로 직전이에요. 어쩌면 다윗이 지금 말을 타고 있을지도 몰라요. 백성들이 함께 모였어요. 백성들도 똑같이 알고 있어요. 자기 나라에 자기 민족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지금 생사를 나눠야 되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윗왕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 시편 20편이에요. 1절을 자세히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왕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찬송이 바로 이 시편 20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지금 환란이라고 하는 적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 환란이라고 하는 적을 대항해서 지금 싸우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때 절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 칼빈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는 쓰고 있어요. 어떤 적들과 싸울 준비를 서두르면서 기록한 시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교회가 위기에 당면했을 때에 똑같은 종류의 기도를 하도록 성령께서 계획하셨다고 나는 본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개별적으로도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업체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응답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환난 날의 그런 모습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하나로 먼저 묶어서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환난 날에 우리의 어려움을 아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다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시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참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다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도움의 손길을 주면 참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름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돕는 손길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마치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쳤다 그러면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는 게 세상 민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시 놓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도우세요. 환경을 통해서 도우세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손길밖에는 없어요. 지금 그것을 20편 20편이 우리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닥쳐있는 이 왕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왕에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절규하는 마음으로 왕을 위로하는데, 이 위로 가운데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정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곧바로 그 다음날 응답이 되어지던가요? 저는 그렇게 안 오던데요. 그 다음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게 너무 오래 걸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리한테 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답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 방법과 그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 마음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일 모레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절규하십시오.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높이 드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 구절은 창세기 35장하고 사실은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이 야곱이 그 전에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사다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닿은 것을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봤잖아요. 그리고 외삼촌네 집에 도망을 갔다가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서 아내를 얻고, 그것도 두 아내를 얻고 두 첩을 얻고 아기를 낳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가를 건너서 왔다가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다가 35장에 닥쳤어요. 34장까지 닥치고 35장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배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스스로 질문을 하나를 던져야 되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응답을 받은 사람을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야곱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 모세가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그 민족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 직전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여 드시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지금 함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엉뚱한 작전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아라. 그것밖에 안 해주신 거예요. 돌면서 믿음으로 돌기는 했지만 이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런데 마지막 날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바로 그런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리라. 아, 이름은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전쟁 치르러 나가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35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옆에 있는 이방 족속인 세겜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세겜족의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을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빠들이 쳐들어가가지고 너희가 겁탈을 했으니까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한테나 우리 딸을 주지 않는다. 결혼시키지 않는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추장의 아들만 할례 받는 게 아니라 너희 세겜 족속 모두가 다 할례 받으라.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누워있을 때에, 오늘날처럼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누워있을 때에 이 아들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그 가졸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집에 노예들이죠, 종들이죠, 다 데리고 가서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요. 살육을 해버려요.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35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야곱으로 돌아가, 아니야,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베델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들을 향하여서 야단을 치고 아들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얍복강가를 건너올 때에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을 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도 적어도 15년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비로소 35장에 왔을 때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회개하고 나온 사람,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도대체 뭔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어떤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온 자들을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밌어요. 2절 끝에, 2절 앞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성소에서 도와주신대요. 왜 하필이면 성소일까?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는데,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이 운 좋다, 재수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습관적으로 나올 때 그 마음은 알지만 우리들의 머리로는, 우리들의 가슴으로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도우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붙들어 주신답니다. 2절 끝에 부분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이 시온과 성소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온은 어떤 의미로 담겨져 있는가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시온산에 성전이 있고 그 시온에 언약궤가 담겨져 있어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Dwellingness,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가고 계실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궤와 함께 가게 하셨고,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을 때에 요단 강물이 멈춰서기도 했고,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에도 언약궤와 함께 갔고요. 언약궤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주신다, 보호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하지요.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힘들어도 부르짖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따라 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기억하심이에요. 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네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이래도 되는데 여기서 뭐를 기억하신다고요? 소재를 기억하신대요. 번제를 받아주신대요.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죄인이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에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기 시작하신다면 밑도 끝도 없을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지난 일주일만 해도 얼마나 우리 죄 많이 지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엇일까? 그 제물은 무엇일까?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공로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바로 제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러니까 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예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요. 반듯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대요. 허락해 주시겠대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끝에 부분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4절 말씀 죄송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대요. 아 그러면 내가 사기쳐서 한 건 하는 것도 내 소원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둑질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소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맞으면 할렐루야죠. 내가 목적하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는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몇 퍼센트나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으십니까? 저는 10%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맨날 내 것만 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과 얼마만큼 맞는지를 여러분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기도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아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모습으로 응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면 아까 읽었던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도를 이루어 주신대요. 이 5절 말씀은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의 결론 부분과 같아요. 기도를 이루어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환난 날이에요. 환난 날에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들을게. 내가 들을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환난 날에 만나는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게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놓고 나서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들으셨다고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런 식의 그 시제가 되어 있어요.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왕이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시제가 어떤 시제예요? 전쟁터에 나간 다음이죠.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미래형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했던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 이제 현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 영어 성경에는 이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Now I know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될까 말까 의심으로 채워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실 걸 내가 알아요. I know it. I know it. He's going to help you. 내가 지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확신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아니면 1년 후에든 들어주실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지금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이게 흔들거리는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무릎 꿇은 거예요. 아니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무릎 꿇어요. 아, 물론 육체적으로만 꿇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오늘 당장 이루어지면 더 좋지요. 그런데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도해요. 그 확신이에요. 그 확신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에 근거한 건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됐다고 믿고 당겨 쓰는 거예요. 당겨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환난 날에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주 더 감사한 말이 하나가 더 담겨져 있어요. 6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른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사.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오른손에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은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팔짱 끼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을 역사하고 계세요. 움직이고 계세요.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셔 계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곳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국가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괴롭다 할지라도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게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근데 이 7절 말씀은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참 아쉬웠어요.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가 아니라 의지하리로다. 7절 말씀을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앞에 자막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some trust, 어떤 사람은 의지한다 in chariot and some in horses.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 but, 그러나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어떤 사람은 그들의 힘, 마차를, 병거를 말을 의지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때 당시는 원수들이에요. 적군들이에요. 적군들은 그들의 마차를 그들의 말을 의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똑같은 tru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contrast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명예를 의지합니다. 그들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돈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내가 좀 뒤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ed.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던 목동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원수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아니요. 왜 내가 목동질을 잘했으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비록 돈 주머니에 돈 없고 내 비록 몸은 약해서 흐지부지 되어져 가고 있고 골골골골 해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나 부족한 것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와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성령님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뭐가 조금 없으면 두려워서 덜덜덜덜덜덜 두려워하고 겁먹고 어깨 쪼그라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시편 20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왕은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민족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왕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성경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공동체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에 어느 교회에 어느 장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것을 들어라 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요, 즉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왕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모습대로입니다. 신약에서는 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성도들이 일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갔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회중이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날 인디안들, 원주민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 겨울을, 이번 한 해를 이렇게 지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개인이 감사 기도 드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청교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의 노래도 불렀을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홍해바다의 건너편으로 건너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바다의 바닥을 걸어오다가 미끌미끌한 그 바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밟아서 이끼에 미끄러져서 발목이 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건너와서 하나님 내 발목이 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개인이 감사기도 드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히브리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사나운 개한테 두 마리한테 물려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을 것이고요. 물난리를 맞아서 두 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갔던 사람이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유, 이 녀석은 언제나 결혼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을 또 다 마쳐서 가정을 꾸리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아픔 가운데서 직장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직장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개인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이번 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런 자리들이 되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감사주일이 되기를 정말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